Korea.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매우 똑똑하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빈 방문 사흘째인 오늘 도쿄 모토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 후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는 번영하지 못한다면서 핵으로는 나쁜 일만 일어날 것임을 김 위원장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실험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의사도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해야 한다고 밝히고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 위원장과 만나서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나의 결의를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힘찬 뒷받침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한 납북자 가족들이 고령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연대해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긴밀한 동맹이라면서 특히 대북 정책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확연히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오는 8월까지 타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목표는 일본과 사이의 모든 무역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일 무역에 상당히 큰 불균형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8월에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때까지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일본 측의 무기 구매 확대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히고 모든 동맹국을 통틀어 최대 규모 구매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도쿄 지요다 황궁에서 나루히토 새 일본 천황을 면담했습니다. 지난 1일 공식 즉위한 나루히토 천황이 외국 정상을 만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위 후 첫 국빈으로 초대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나루히토 천황에게 밝히고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과거에는 전쟁 등 다양한 역사를 가졌지만 이 같은 과거를 딛고 지금의 좋은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말한 것으로 NHK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황실과 일본 정부는 황궁 정원인 도테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육상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중도 세력이 위축되고 극우 정당과 녹색당이 약진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회가 오늘 집계한 개표 결과를 보면 중도 우파인 유럽 국민당 그룹이 179석, 중도 좌파인 유럽 사회당 그룹이 150석을 차지해서 도합 329석으로 과반 의석인 376석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가 시작된 1979년 이래 두 그룹의 합계가 과반 의석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 반난민과 반유럽연합을 주창한 세계 극우정당들은 현재보다 17석을 늘린 17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중국 거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미국의 압력에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 회사 창업주 런정페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런 회장은 어제 방송된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단기 돌격전이 아닌 장기 지구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경제 강국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제재 완화를 유인책으로 제공할 뜻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한반도 주둔 미군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북부 산지는 오후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경제 강국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hope that Chairman Kim seizes the opportunity.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빈 방문 사흘째인 이날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엔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통해 북한을 변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계속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경제와 다른 측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도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ly bad can happen. He understands that. He is a very smart man. He gets it well.
핵무기로는 나쁜 일만 일어날 것이며 김 위원장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m in no rush at all. The sanctions remain. We have our hostages back.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인질들을 미국으로 데려왔으며 미군 유해도 송환되는 등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2년 동안 핵실험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트럼프 대통령은 내 사람들은 위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받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upport Japan's efforts to bring these abductees home.
미국은 납북자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만났다며 이들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납치됨으로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납치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만나서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도 전면적으로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목되는 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대북 제재도 유지할 뜻을 밝힌 점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현재의 미북 교착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정치적 수사는 넘쳐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김 위원장이 핵을 갖고는 나쁜 일만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다는 발언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시지와 함께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계속 강조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예,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 일탈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도발의 중단을 지금까지 북한과의 협상에서 얻은 중요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은 현 시점에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에 관해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신뢰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의 담판을 통한 비핵화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때가 되면 지금의 교착 국면이 해소되고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반면 비핵화 이후 북한의 경제 발전에 관한 청사진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볼튼 보좌관의 발언을 면박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예,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의 발언이 현재의 교착 국면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최근에 북한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푸에블로 송환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북한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반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어긋나는 발언을 한 건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최근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전혀 신뢰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미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볼튼 보좌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일이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엇박자를 드러낸 사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을 때 볼튼 보좌관을 활용해 왔다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을 공개적으로 면박한 게 처음은 아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볼튼 보좌관이 주도한 대북 추가 제재의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또 하노이 정상회담 때는 배석자에서 제외하는 등 볼튼 보좌관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종종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제 미 언론의 휴일 대담 프로에 볼튼 보좌관이 아닌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나선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면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볼튼 보좌관에 대해 불만이 높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던데요.
예,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볼튼 보좌관의 판단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는 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이 두 현안과 관련해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이 북한과의 협상 전반을 교착상태에 빠뜨렸다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폐기해야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제재 완화를 유인책으로 제공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BOA에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 무기와 운반수단의 포기라는 것을 북한에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같은 대북 압박이 유엔의 의지이고 따라서 세계 각국이 이를 따를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대로 국제적 제재는 유지될 것이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지속적인 제재를 북한과 중국 등이 요구하는 단계적 해법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미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하면서도 비핵화와 병행해서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영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밝은 경제적 미래를 만들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와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말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이 목표와 관련해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 협상에 열려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미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됐습니다.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고 미북 합의는 협정 형태로 제출해 상원의 인준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하원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이 대북 정책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23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 하원에서는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과 조 윌슨 공화당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발효돼 만료를 앞둔 2019 회계 연도 국방 수권법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이번에도 지난 회기처럼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된 뒤 2020 회계 연도 국방 수권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에는 지난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북핵, 미사일 위협과 동맹국들과의 공조 아래 대북 경제적 압박을 실행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국무부는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때마다 종료 직후 15일 이내 의원 대상 브리핑을 해야 하고 의회 관계자가 대상 분기별 브리핑을 정례화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과 핵 프로그램에 관한 합의 도출 이후 5일 이내 합의와 모든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전달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이행 구속력이 있는 모든 미북 합의는 협정 형태로 상원에 제출하도록 해 인준을 거쳐야 공식 발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비핵화의 정의도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비핵화 정의에 대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고 명시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해 핵무기 이동장치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신뢰할 만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며 비핵화에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관련 시설, 그리고 기반 시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가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협정으로 복귀 위해 이를 준수하고 미국은 북한이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정책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 증진에도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이런 초당적 노력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지지하는 명확한 감독의 기본 틀을 제시하며 미북 합의가 북한의 비핵화를 감독하고 검증하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기대를 설명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앵겔 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대북 정책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투명성이 결여돼 불안하다고 밝히고 의회는 행정부의 활동을 감독할 권한뿐 아니라 미국인에 대한 책임의 의무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오종수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 주둔 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건데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가 7,50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세부 내용을 23일 공개했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2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은 이날 상원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공개된 요약본에 따르면 법안은 북한의 지속되는 재래식 병력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어난 겁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정규 교대 근무와 훈련 등으로 인해 2만 8,000명에서 2만 3,400명 사이를 오르내립니다. 따라서 상원 군사위가 설정한 감축 하한선 2만 8,500명은 사실상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로 감축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겁니다. 다소 여지를 남겼던 해당 조항의 표현도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전년도에는 주한미군을 하한선 이하로 감축하는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회 승인 시 이 조항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해 행정부의 독자적 결정을 의회가 제한하는 격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한선 이하로 감축 금지라는 더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2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의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었습니다. 북한과의 1, 2차 정상회담 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관련 발언을 계속한 데다 미국의 방위비 부담에 대한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시리아 철군까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 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것이 의회 내 다수 의견입니다. 미군 준비태세를 관장하는 상원 군사위 준비태세 위원장인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지난 1월 VOA에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ould never trade those illegally deployed nuclear missiles for legally deployed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설리번 의원은 지난해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보호하는 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든 국가들의 이익이 된다는 의회의 입장을 주도 작성했고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상원의 인식을 법에 포함시켰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새 회계연도 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국방전략 전체를 다룬다며 여기에는 이란과 북한, 테러리스트 조직을 포함해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더 즉각적인 불량 행위자를 다루는 조항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 방위공조와 협력 강화에 대한 상원의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려면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모든 사거리에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국방정책 자문위원이 밝혔습니다. 프랭클린 밀러 자문위원은 북한이 핵탄두 숫자를 줄일 수는 있지만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프랭클린 밀러, 미 국방정책 자문위원 겸 전략사령부 자문위원이 밝혔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never go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국방부 수석 부차관보와 차관보 대행을 거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특별고문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방정책 군축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밀러 위원은 2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러 위원이 속한 국방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부 핵심 전략과 장기 계획에 대한 조언과 연구를 병행하는 장관 자문기구로 전직 고위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됩니다. 밀러 위원은 향후 북한이 핵탄두 숫자를 일정 규모 줄일 수는 있지만 핵무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 arran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might result in a reduction of that arsenal, but I don't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ever give up its nuclear weapons.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동맹국의 우려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고 한국, 일본 등 전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미국에도 북핵 위협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s fair. I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ddressing the North Korean threat to the entire Pacific region.
북핵으로 인한 영내 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거리가 짧은 전구 핵무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기존의 전략 무기 체계가 완벽히 작동하고 있어 이미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We don't need weapons in the theater to be able to put an umbrella over our Japanese and Korean allies. We don't need that. We have strategic systems which are capable of carrying out a full range of functions.
밀러 위원은 최근 미 국방부 핵 문제 담당 부차관보가 VOA에 북핵 위협의 대안으로 해상 순항 미사일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2030년을 목표로 개발 추진 중인 핵 탑재 신형 해상 순항 미사일을 의미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talk in the nuclear posture view about building a sea-launched cruise missile in the 2030s.
미국의 중장기적 핵 정책 관련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가 된 2018년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엔 가까운 시일 내 소수의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개조해 저강도 억지력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신형 핵무장 해상 순항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핵 탑재 해상 순항 미사일은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 의존할 필요 없이 동맹국의 핵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어 미래 핵 전쟁 발발 상황에 대한 귀중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위원은 기존 핵 탑재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의 경우 냉전 이후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판단과 오바마 행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따라 완전 폐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A lot of this had to do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 Obama administration not having a particularly worrisome view of the Russian threat.
한편 밀러 위원은 현재 미국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독일, 터키 등 대서양 조약기구 5개국이 체결하고 있는 핵무기 공유 체계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는 도입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나토 5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가 억지력보다는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제안을 한 것이며 애당초 입장을 조율할 의도가 없었다고 수전 쏜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지적했습니다. 불만의 표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이 한동안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쏜튼 전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애당초 미국과의 대화를 더 끌고 나가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presented a proposal that was kind of take it or leave it, and it wasn't a good deal. So, you know, they didn't want to talk further. And
쏜튼 전 대행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가 끝난 뒤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싫으면 관두라는 식의 제안을 한 것이라며 이는 좋지 않은 거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으로 복귀한 북한 정권은 지금 시무룩해진 상태로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셈법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쏜튼 전 대행은 북한의 협상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들과의 소통은 어렵고 사실상 만남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면서 결국 절차상의 혼란을 겪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Don't communicate. It's difficult to talk substance with them. It's difficult to prepare for a meeting substantively. And so you get
그러면서도 북한이 의지를 보이면 트럼프 행정부 역시 반응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변수가 남아있지만 북한이 관여를 원하면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고위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까지만 북한과의 외교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인내심을 잃은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통상적 군사훈련이라고 평가했는데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까 우려된다는 평가와 함께 외교 지속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율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상적 훈련으로 평가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o this wasn't just regular training of their military forces. This was North Korea testing a missile.
베넷 연구원은 2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일반적인 군사 훈련이 아닌 한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이 새로운 위협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며 미국은 최소한 특정 형태의 군태세나 정보를 이용해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be interested in hearing what General Abrams intends to do to deal with this new threat. At very least, we should be using some form of military posturing or information.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교착된 미북 협상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군의 강한 힘을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과 외교의 문을 열어놓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일치하는 조율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Well, I took them as kind of being right on target in terms of continuing to find the space to allow a diplomatic solution to this. And I think it's that kind of
외교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는 발언의 일환이자 미국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발언이기도 했다는 설명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일치하는 대북 외교 접근법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대북 강경 발언을 자제했기 때문에 북한은 오히려 당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And I think General Abrams is probably not playing into Kim Jong-un's hands. Because the reaction that Kim Jong-un would like to see is for us to raise the alarm.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김정은의 손에 놀아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이 경보 수위를 높이고 이번 발사를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이는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미한 연합사령부는 북한의 어떤 위협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서 강한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힘과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공여금 가운데 44%를 배정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니세프는 이 기금을 북한 어린이들의 폐렴과 설사병 치료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공여하기로 밝힌 800만 달러 가운데 350만 달러가 유니세프에 전달됩니다. 시마 이슬람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부 대변인은 23일 한국 정부의 공여 액수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VOA의 질문에 북한에서 생명구조 활동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350만 달러를 관대히 기부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금으로 5살 미만 어린이 45만 명의 설사병을 치료하고 280만 명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폐렴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항생제와 같은 필수약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마 대변인은 유니세프가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해 1,950만 달러를 모금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니세프는 1985년부터 북한에서 어린이 지원 활동을 해왔다며 현재 5살 미만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발육부진 상태에 놓여 있고 3%는 급성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970만 명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설사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마 대변인은 유니세프의 대북 지원 분배 방식과 감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WFP에 북한 아동과 임산부 영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해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식량기구들이 긴급 대북 식량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지만 반응은 냉랭합니다. 식량 지원은 목표액의 2.4%, 영양지원은 23% 등으로 전체 인도적 지원이 목표액의 1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더 많은 공여국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지금까지 받은 모금액이 목표액의 10.3%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계획한 목표액 1억 2,034만 달러 가운데 모금한 금액은 1,238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4개 지원 분야 가운데 식량 안보 모금액은 70만 달러로 목표액 2,850만 달러의 2.4%에 불과했습니다. 또 영양 지원은 목표액 5,050만 달러 가운데 23.2%인 1,17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보건과 식수위생 분야는 지원이 전무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영양 지원에 598만 달러, 러시아가 영양 지원으로 400만 달러, 스웨덴이 영양과 식량 안보에 각각 107만 달러와 49만 달러 등 157만 달러, 캐나다가 56만 9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포함해 모두 6개의 나라만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동참한 겁니다. 유엔 식량기구들은 앞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10년 새 최악이라며 국제사회의 부족분 136만 톤에 대한 긴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이 지난 3월 초에 식량 지원을 공개적으로 호소한 지 석 달이 돼가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렇게 냉랭한 겁니다. 미국 국무부와 유럽연합도 최근 VOA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인도적 상황에 우려한다면서도 지원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국가의 소중한 재원을 민생이 아니라 군사 등 다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울러 비핵화에 미온적인 북한 정권이 최근에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지원 명분에 스스로 흠집을 낸 것도 이유지만 핵심 걸림돌은 식량 지원 분배의 투명성이 여전히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입니다.
When the aid is given, the humanitarian groups must negotiate better terms than they have.
인도주의 단체들이 과거보다 더 나은 투명성 확보 조건을 위해서 북한 정부와 협상해야 하고 지원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분배 과정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을 때 국제사회도 지원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덜 수 있다는 겁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측 선임 전문위원을 지낸 키슬루스 전미 북한위원회 사무국장도 잠재적 공여국들은 충분한 분배 감시가 준비됐다고 자신할 때 지원에 대한 의지를 더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스 국장은 최근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긴급 식량 지원에 대한 10가지 질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래 식량 지원이 의도한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분배 감시를 북한 당국에 요구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어 방문할 가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지, 북한인이 아닌 한국어 구사 요원이 분배와 감시 과정에 투입되는지, WFP가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북한의 군과 인구 규모는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아울러 평양과 지방에 대한 식량 분배 비율, 북한 장마당에 대한 전문가들의 접근 요청 여부, 장마당 동향과 가격을 반영한 기록을 북한 정부에 요청했는지도 물었습니다. 제임스 벨그레이브 WF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대변인은 이달 초 VOA에 북한의 식량 평가는 37개 군의 179개 가구를 방문하고 다양한 관계자와의 면담 등 전례 없는 북한의 지원 속에 이뤄졌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여전히 일부 지역에 유엔 인도적 기구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규제한다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캐나다가 북한의 유엔 결의안 위반과 불법 해상 환적 등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서 해상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동중국 해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7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24일 캐나다 정부가 오는 6월 공군 해상 초계기 CP-140을 비롯해 해군 호위함 레지나호, 해상 보급함 아스테릭스호 등을 일본 근해와 동중국해에 투입한다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4월과 9월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해상 초계기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공군 CP-140 초계기는 6월부터 일본 오키나와의 카데나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대북 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캐나다 해군 레지나호와 아스테릭스호 역시 6월 중순부터 임무에 투입된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지난해 10월에도 호위함 캘거리호와 해상보급함 아스테릭스호를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치가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4월 일본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불법 해상 감시 활동을 2년 연장하기로 발표한 데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며 효과적인 유엔 제재 이행을 위한 캐나다의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확인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근해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및 해경과 협력해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을 벌이는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일반 산업 분야는 물론 북한의 경제발전 정책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슬그머니 사라지는가 하면 강원도 원산의 갈마 관광지 사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었던 이 계획이 등장한 것은 2016년 5월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운 경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북한이 22년 만에 채택한 경제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북한의 핵심 경제 정책이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이 계획을 빠짐없이 언급했으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주요 의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지난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경제계획을 언급한 대목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북한 공식 매체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47분가량 시정연설을 했는데 5개년 계획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의제로 올라 진행 상황이 보고되고 토론이 있었지만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대북 제재로 5개년 계획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북한 당국이 슬그머니 간판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 years into it with the sanctions, I'm pretty sure he realized there's no way they're going.
차질이 생긴 것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 원산에 건설 중인 갈마 관광지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중요한 국책 사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이 관광지구를 빨리 완공하라고 지시했고 그동안 4번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공사를 2019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 즉 10월 10일까지 마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6일 갈마 관광지구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은 공사 완공 시기를 내년 4월로 늦췄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그 무엇에 쫓기듯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 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에 태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외화 부족으로 외국에서 내장재를 사올 수 없어 완공을 늦추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산 그 갈마 저 관광지 건설뿐만 아니고 백두산의 그 삼지연 건설도 마찬가지죠. 둘 다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노동력 가지고 벽돌은 쌓아올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장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게 무슨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든지 뭐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장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이렇듯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 여기저기에서 차질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수뇌부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감소해 돈줄이 끊긴 겁니다.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24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51%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은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87%나 줄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돈줄이 거의 끊어진 데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을 의미한다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Most of China's exports or imports from North Korea have plummeted.
분야별로 보면 광업 분야 상황이 심각합니다. 광물 수출은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으로 북한은 그동안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0억 달러가량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중국은 안보리 제재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석탄 수출로 먹고 살던 노동당 간부와 군부, 돈주, 광부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길이 막히자 북한은 밀수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석탄을 해상환적 또는 원산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밀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수출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4월 북한의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토는 남포항에서 300만 달러 상당의 석탄 2만 6천 톤을 싣고 밀수출하려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된 데 이어 미국에 압류됐습니다. 대북 제재와 외화 부족으로 중국에서 원자재와 부품 수입이 잘 안 되면서 공장과 기업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제철소인 김책 제철소가 돌아가려면 철강 생산에 필요한 코크스를 중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로 인해 코크스를 수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공장이 잘 돌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서도 확인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평안북도 신의주 방직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재와 자금 노력 타발만 한다며 공장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보수도 하지 않은 마구간 같은 낡은 건물에 귀중한 설비들을 들여놓고 건물 보수를 땜때기 식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수출이 90%가량 줄어들면서 북한의 신흥 부유층인 돈주들도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주들은 그동안 중국과의 의료 인가공과 광물 수출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수출길이 막히면서 큰 손해를 보거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돈주 대신 빚주라는 말도 나온다고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는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노동당 간부와 정부 관료, 군 장성 등 엘리트 계층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중간급 당 간부가 그런 대로 살려면 한 달 생활비가 30에서 50달러 가량 듭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직장 월급은 1달러가 안 됩니다. 따라서 당 간부들은 평소 돈주나 장마당 상인으로부터 뇌물이나 뒷돈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난으로 돈주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자연 간부들도 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관료들에게 그 뇌물을 괴인다고 그러죠. 맞으면 괴야 뭐 된다. 뭐 물건을 돈을 괴던지 무슨 뭐 담배를 뇌물로 주던지 뭐 이런 얘기인데 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장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장마당도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뭡니까? 뇌물을 강제로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죠. 뭐 지금 뇌물 현상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차 여기 있는 사람은 기차표 가지고 하고 학교 입학하는 문제를 하고 그거 가지고 뇌물을 먹고 전부 뇌물 세상이지요, 북쪽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량 사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북한 현지에서 식량 실태를 조사한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 40%에 해당되는 1천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올해 북한의 1인당 하루 식량 배급은 300g으로 목표치인 550g에 못 미친다며 이는 전년도보다 22%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올해 힘든 보릿고개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월에서 9월 기간이 춘군기인데 봄에 비가 적게 내려 보리와 감자 농사가 잘 안 될 것이란 겁니다. 실제로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식량이 떨어진 전량세대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아시아 프레스 오사카 지사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가 최근 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한 내용입니다.
분배, 그 분배를 다 소비를 해버리고 먹을 알이 없는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그걸 북한에서는 전량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전량세대가 매년 매년 생기는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한 6월 말 7월부터 생길 경우가 많았는데 금년은 4월 초부터 발생하면서 농장 관리위원회에서도 많이 좀 당황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많은 그 지역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점점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공장과 기업소는 돌지 않는 데다 에너지난과 외환난 그리고 식량난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 교착 국면의 주요 변수이기도 합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충분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확보해 기존의 대미, 대남 강경 자세를 유지하며 버티기를 계속하면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이 경우 대북 제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선택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미흡하고 내부 경제난이 심해질 경우 적당한 기회를 봐서 한국과는 4차 정상회담을 그리고 미국과는 3차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비핵화에 발맞춰 제재를 풀고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경제난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94년 5월 27일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자신의 고국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1974년 공산주의 소련에서 추방된 지 2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솔제니친의 귀환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민족의 양심으로 추앙받던 솔제니친은 1962년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발표해 스탈린 시대 강제 노동 수용소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이때부터 솔제니친은 소련 당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친은 1973년 장편소설 수용소 군도를 발표해 수용소 내 죄수의 중노동과 고문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소련 당국은 솔제니친을 국가 반역죄로 체포하고 국외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은 미국 북동부 버몬트주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0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솔제니친에게 시민권을 다시 되돌려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자 솔제니친은 1994년 5월 27일 20년에 걸친 망명 생활을 접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1937년 5월 27일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든게이트 브릿지, 즉 금문교가 개통됩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4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금문교를 설계한 사람은 미국의 토목 건축가인 조셉 스트라우스였습니다. 스트라우스는 착공 당시 거센 물살 등의 이유로 다리 건설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4년 만에 다리를 완공해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조셉 스트라우스는 샌프란시스코 만을 연결하는 금문교 건설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리가 강한 조류를 절대로 견딜 수 없을 것이며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관을 해칠 것을 염려해 반대했습니다. 그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2천 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스트라우스는 굴복하지 않았고 1930년 채권 발행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금문교 건설이 시작됐고 1937년 5월 27일 개통됐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아이콘으로 부상했으며 슈퍼맨, 고질라, 스타트랙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와 TV쇼에도 등장했습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는 1987년 캘리포니아주의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